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금 좀 뭐 다르기보다도 어떤 방법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이 성경의 66권이 역사에 나와 있는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요령에 맞춰서 이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한 역사 이야기인데 섞여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단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순서를 쭉 맞춰서 마치 우리가 무슨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또 관심이 있으면 지난 우리가 해왔던 그 강좌들이 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93회째, 오늘 93회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좋은 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서론과 일장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이사야에 관련된 역사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피는데, 역사적인 시기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미가 선지자의 시기와 겹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 외경이나 또는 이스라엘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 기간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나무에, 그러니까 통나무에 갇혀서 그가 이제 몸이 이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그가 사역을 시작하던 해거든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한 BC 한 680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보니까 거의 뭐 이 사람이 60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그런 어떤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곳곳을 보면 그가 이제 왕을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리고 궁정의 인물들을, 그러니까 왕궁의 인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이 백성들, 아예 정치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반 대중을 향해 했던 그런 선지자라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상류사회 출신으로서 그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그런 위치에 맞게 자국 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이 정치적 문제들이나 또 더불어서 넓게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이제 가장 긴장으로서 선지서의 제일 앞에 나와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는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13장, 14장 이런 데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살필 수 없으니까 이 책은 지금 따로 이게 국기를 따라 성경 뒤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맞춰서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복음서 기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들 속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언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했던 예언들이 성취된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그 고향 갈릴리 그 회당에서 이사야 여기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미 이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한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14번이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 곳곳에서 그들이 발췌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나 그 당시 성경을 적어가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적은 말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이사야서가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편집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 한 시대에 적혀졌고 아마 그것은 이사야가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0장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했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가 그 생존하던 시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시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따지면 훨씬 뒷시대 바벨론의 포로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던 그런 시점에서 적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가 적은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라는 왕국이 다스릴 때인데 그 왕국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서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퀴로스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의 나라니까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의 내용 그러니까 아시리아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에 비하면 150년, 140년이나 지난 그런 BC 한 6세기 후반에 기록된 거다. 이게 그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고레스를 언급한 사실은 지금 이 책이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덧붙여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결국은 이들이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시대가 다른 때 적혀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전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후기 저작서를 자꾸 주장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언급됐을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서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정통적인 교단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성서의 그 권위를 두지 않고 이성, 사람의 이해 가운데다가 두면서 성서가 무오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종종 살폈던 것처럼 기록의 오류나 어떤 그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오류가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무오하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자유신학을 하는 경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경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예언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때 시대다 이렇게 불신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한 것, 이 성경 이 이사야 66장 전체가 그렇게 한 사람 이사야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전체에 걸쳐서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7장에 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제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로가 멸망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아시리아가 또 패망할 것까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다음 세대인데도 바벨론이 일어섰다가 굴욕당할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를 너희가 신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훨씬 넘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할 때로 100년, 200년 가까운 그런 언근을 예언을 했다고 하면 더 넘어서서 이제 아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얘기를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이제 불순종과 방종의 삶으로 인해서 결국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결국 이제 서서히 침몰해가고 폐망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꿈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가실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고 결국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예언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기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성격을 띠는 겁니다. 뭡니까? 이미 그 시대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아직 이 나라가 망하기 위해선 140년, 150년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미 거기서부터 이 나라는 회복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외쳐도 거기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또는 여러 가지 징계와 기적 등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의 중요성을 자꾸 반복시켜도 이미 이스라엘이 약속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렸고 그리고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게 될 그 말하자면 불순종의 타이타닉호 같은 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후에 약 140년 뒤인 BC 586년에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이 꺾어졌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140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은 다 이 약속을 어기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에 대한 특징인데 사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미가서 같은 시기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글 속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 왕국이 처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 거기는 책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권고와 경고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약속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 맺었던 그 법의 절차, 법적 절차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라가 쇠락해지는 것도 그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따른 결과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결국 이들이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절차대로 가면 완전히 몰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랬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세가 이 교회 전체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 대세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남은 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약의 사명을 포기하고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의 자리에서 계속 신실하게 그 끝까지 남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을 지켜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시대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시대에서 점점 없어져 갈 겁니다. 그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 후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이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이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읽어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의 전체 지도 이미 한번 보여드렸는데 살펴보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지금은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곧 바벨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메대, 엘람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항상 뭐 존재하고 있던 이집트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두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그 주변국들을 다 통치하는 나라로서 이들이 있던 지도자적인 그런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이제 불순종의 길을 겪다 보니까 나라 자체도 남북으로 나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미 아시리아에서 단절했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고 나머지 그 옆에 주변국들이 계속 일어서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계속 이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아수르의 뭐 살만에셀 5세나 그 뒤를 이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에는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끌려가가지고 이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물려간 것도 아니라 다 터져버리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된 백성이었던 10개 지파가 다 무너져서 다 불순종으로 쓰러져 가는데도 이 남유다 안에서는 분위기가 우리는 북쪽 아시리아가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붙자 하는 어떤 그런 친 아시리아파 또 밑에는 이집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같이 해왔던 나라가 아니냐 이러면서 남 뭐 이렇게 친 이집트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나라 안에서 파벌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든 애굽이든 강대국이라는 인간적인 그 힘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늘을 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한 누군가를 찾는데 거기 뭐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면서 이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그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선지자가 받은 사명,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좀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좀 가서 이 왕들을 좀 설득해라. 백성들에게 좀 희기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해라. 그런 게 보편적인 메시지일 것 같았는데 사실은 좀 그게 아니라 충격적이었습니다. 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정말 말씀으로 깨우쳐도 기적으로 깨우쳐도 오자를 파내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라. 저들이 돌아올까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것. 얼마나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사태가 지금 아까 미가야도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도저히 이 고집스러운 유다 족속은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중보하게 된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국 불순종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거 다 박살낼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들이 귀를 열지 않고 약속의 백성다운 최소한의 양심까지 다 팔아버려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어떤 회복의 기회도 전혀 없는 상태. 정말 심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언제 말세가 올까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이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대 모두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길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거기서 남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아마 말세가 오겠죠. 지금도 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불순종으로 자멸해가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에는 그래서 모르고 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 고집 때문에 간 사람들이지 절대로 모르고 속아온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고 이 길만이 구원이라고 자꾸 말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결과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이사야만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도 터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시대 뭐 누구를 찾아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도 나오질 않아요? 사실 회개하라고 외쳤겠죠. 더 안타까워서 외쳤을지 모르는데 근데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길만을 고집하니까 왕들이 순전히 자기 길로만 가니까 오히려 먼 미래에 이 썩은 나라를 새롭게 할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이렇게 이 속수무책인 이 도대체 답이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 시간 살핀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해도 그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떡하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고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중구하는 것과 같은 지금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메시아가 언제, 그러니까 이런 이 사태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 말씀 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의 임무와 그가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역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사야서에 거의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독점되다시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를 선지자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막 터지고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가 그냥 가만히 그냥 뭐 혼자 울고 그랬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이사야서는 아까 총 66장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뭐 세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5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정의되고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시고 또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의 그 실제 역사 그래서 아수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36장에서 39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길을 걷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나오는 것.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 표를 항상 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띄워놓으시고 우리 이 파워포인트에 다 있죠?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자료를 모아두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보면서 읽어가세요. 그래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들의 시대에 살았지만 우시야 왕이나 요담 때는 예언한 언급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담이나 우시야 때는 얘기가 잘 안 나요. 우시야 죽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았다 그건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없고 아하스나 뒤로 가면 히스기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10장에는 아스왕과 관련된 그런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28장 후반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 그 관련된 역사를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침략을 하는데 그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35장까지 이사야서를 살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왜요? 그게 역사서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역사서의 그 흐름에 돌아가서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이사야서로 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36장부터 계속해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종종 들어요. 기도로 그 이 사내립을 이겼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는 잘 못 듣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얘기는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건 자주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서 뭐 생명까지 연장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왕으로 소개되면서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여기에 언급된 이 왕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봐야 이 왕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가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의 이제 장별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 것을 도표화 시켜놓은 거니까 자꾸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뭐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자료들을 자꾸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아 지금 어디쯤 읽는구나 어떤 시대구나 이런 걸 알면서 읽어가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지, 이런 거 다 덮어놓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쳐다보면 뭐가 훅 올라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이 도표도 그래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두 주에 거쳐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고발된 그 시대, 지금 이사야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감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거의 그 활동하는 시기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미가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제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는 그 시대의 문제점. 이미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 살폈지만 미가는 미가로 본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보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시대가 불가능,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시대구나라는 그 죄악을 지적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는데 그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그런지를 언급하시는 게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항상 이 성경 각 책의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책의 목적, 그 책이 언제, 누가, 왜 적게 됐는지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계략적인 이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첫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이 상황을 살펴놔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각 성경을 읽어갈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사역의 이유들을 보면 2, 3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뭔가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망국의 역사로 치닫게 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거역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에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하는 말이 바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된 이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걷게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답이고 주제인 거죠. 거역.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거역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알고 안 하는 게 거역인 거죠.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고의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게 거역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세대의 그 이 택한 백성들에게 딱 말하는 게 거역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최초 타락의 원인, 그 성경의 모든 타락의 원인은 거역입니다. 계속된 불행과 징계의 원인도 뭐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역이에요. 거역. 계속 불순종. 그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 교회에 나오는 성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역했다.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과 패망과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거역해요. 대충 듣고 예 알았어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르게 교육을 하려면 항상 이게 자녀들이 좀 같이 가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가면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분명히 격려하고 위로할 텐데 부모들이 항상 곤두서 있잖아요. 곤두서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항상 가자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곤두서가 너 죽을래 살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다고 알고 알았다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가 곤두서 있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큰 소리가 먼저 나가고 협박이 먼저 나가고 위협이 먼저 나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지라는 걸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같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그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 속에는 리더들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본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약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처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놓고 이 고집 때문에 이 본능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까 봐 어떻게 한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늘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처럼 그렇게 배은만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주인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마 이 땅 피조물 중에 없어요. 동물 중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순리를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데 인간은 자유지를 가지고 그 순리대로 살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2020년 셀을 시작하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주일날 잠깐 들은 말씀을 듣고는 세상에 나가서 전부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들어요. 그들은 살인자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위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 아니다 할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교회는 잠깐 왔다가 전부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 롯의 딸들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나와 맺은 언약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종종 듣죠. 우리나라의 오래된 옛 기록을 보면 구미의 한 농가에서 농부가 집에서 이제 기르던 암소와 함께 밭을 갈던 중에 뭐 그때는 오래된 옛날 고래적이니까 호랑이 습격을 받게 됐는데 소가 막 주인을 대신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소 덕에 이 농부가 목숨을 구하긴 했는데 한번 공격받았을 때 받은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결국 이 농부가 20여일 뒤에 이제 죽게 됩니다. 농부는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를 지켜주던 이 소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이 소를 팔지 말고 얘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자기 옆에 무덤 옆에 같이 좀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인이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됐는데 이 소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가 이렇게 그냥 안 먹고 버티다가 결국 따라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옛 이야기들로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인 소도 그 짐임자를 아는데 이 그 이집트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불과 한 20, 30년 길어야 50년이면 민족이 씨가 다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셔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존귀한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에 땅 가나안의 주인으로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천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1장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모른 척 해주시고 그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죄악 이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며 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을 세우셔서라도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속 용서의 길을 주셨죠. 350년 동안. 근데 결국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으니까 왕을 주세요, 왕을. 하나님 빠지시고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사실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왜요? 이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결국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그 꿈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왕으로 택함받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권 뺏길까 봐 다윗이라는 그 소년 하나 죽이겠다고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죽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됐을 때 물론 이 사람도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보편적으로 정말 모든 이 열왕기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세울 만큼 정말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사는가 싶었는데 그 후에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땅을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죄악으로. 그로 인해서 시작된 이 이방 우상 숭배 풍토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분열왕국의 시대까지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역사가 이렇게 꼬이고 만 거예요. 결국 이 나라들이 다 망할 때까지 거역을 멈추지 않고 또 거역하고 하는 그 풍토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게 보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천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아주시고 항상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건데 이들은 지금 천년이 다 되도록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홍수 심판도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홍수 심판을 받았던 이 시기가 한 1400년, 15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한 성경대로 따지면 창조 이후에 한 1400년, 1500년 후에 홍수 심판 때문에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역이 거역을 부르고 거역이 거역을 부르고 거역이 거역을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심판받는 끝으로 가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불과 아까 말씀드린 55, 60년 안에 민족의 씨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을 그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이 짓밟히던 그 백성을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서, 그래서 구원은 실력으로 뭐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한 백성들을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신 건 시내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그 언약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슬픈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경멸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몰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겁니다. 이 만홀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자녀들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도 살다 보니까 부모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면서도 괜찮다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가 느낄 때는 정말 이거는 얘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실제로. 물론 부모가 말하는 대로 이 자녀들이 로봇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인격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게 될 때 그래도 이게 바뀌어져가고 고쳐져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만 할 뿐 자기 길로 간다면 이건 더 이상 부모로서 얘가 나와 부모의 관계가 뭘까라는 회의감이 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지금도 예배 오고 지금도 무슨 행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로 끝난다는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석업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하나님은 지금 천년 동안이나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성실하게 그들을 타일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약속의 길로 서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사사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고 선제를 보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불순종의 삶을 고집합니다. 결국 그 거저받은 넓은 약속한 땅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 덜렁 남을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된 건 왜 그러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한순간에 다 타버린 끝장난 도시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나마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폐역한 길을 걸어서 율법대로 한다면 이미 패망과 몰락이라는 판결, 법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껏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해주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그래서 명맥을 유지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사랑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성실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힘, 우리의 힘, 사회의 힘, 국가의 힘, 시대의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나와서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같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 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지기 일쑤죠. 유다의 왕들이 대부분 그랬죠. 유대 왕들만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랬고, 권력자만이 아니라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의 나도 우리도 은근한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어느 순간 그런 자기의 속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 거죠. 유다의 이 요담 왕이 그 이후 통치하는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그 나라 그 시대를 통치하듯이 교만스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나와서 결국 이 나라가 이제 바닥으로 가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그러면서도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최고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교회 행사, 무슨 집회로 모이는 거, 이런 거 아주 최고로 막 그냥 사람이 부글부글 끊고 뭐 엄청난 뭐 행사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거기서 간절함도 있고 은혜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큰 집회를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는데 찬양만 해도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 그런 예배를, 행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행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아쉬움 때문에 여기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 교인들에게 말했냐면, 이 소돔의 간원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선 교인들,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가 행사를 해달라고 그랬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게 다 지금 저들이 나와 있는 목적 자체가 예배자로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행사자로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들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이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고 성전에 왔다면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떡한 거예요? 그저 성전의 마당만 갖고 분주하게 행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다시 온전히 되새기고, 보낼받은 사명의 터, 삶의 터, 봉사의 현장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까 삶의 현장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섬기는 봉사의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는 봉사가 봉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상한 이 뒷꼬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다시 온전히 되새기면서 그래서 보내를 받은 사명의 터, 삶의 터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삶의 현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교회당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이 있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특히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 갖고 되질 않으니까, 여기서 지금 한 시간씩 계속 제가 떠들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되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요약용지를 가지고 와서 매일 묵상하고 또 셀로 모여서 나누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의 우리 가치로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도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예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거는 욕심에 찬 뭐 목사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마음, 그 태도,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경건해 보이고 감동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언약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는, 내 삶의 모든 삶의 가치와 결정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이 지금 이 선지서들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은 자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남은 사람이 뭐예요? 언약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거꾸로 이 말씀 그대로 가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삶은 전혀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흔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모이는 이런 예배 모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임 때문에 괴롭다, 내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는 거죠. 단지 종교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일 뿐이고 그런 집회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다. 거창한 찬양 집회, 세상의 콘서트를 능가하는 음악을 구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인도자들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집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참여하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된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들이 드린 예배가 그래야 그걸 보고서 바른 예배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만큼 화려하게 음악을 뭐 틀리지도 않고 대단한 어떤 감동을 만들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증거다라는 거죠. 삶이 그런 복음이 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제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언약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세속의 그 쉽고 빠른 길을 다 따라가고, 이게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계속 미디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런 인도자들,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말씀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주에는 난잡한 삶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난잡할 정도의 연애를 하고 전도 집회를 마치고 뭐 뒤풀이로 술 담배 먹고 뭐 무슨 이상한 클럽 가고, 그게 무슨 칭찬된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무슨 집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저들이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빛과 소금된 삶, 절제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열정의 예배, 화려한 예배, 정기적인 예배, 특별한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일장에서 뭘 멈춰라. 그건 거짓 예배다. 내가 질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연기를 싫어. 그러니까 주일과 모든 모임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해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새 언약 백성의 삶에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냐, 많이 기도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 가치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란 열심히 기도하느냐, 빠짐없이 모임에 참가하느냐 이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열매로서 봉사 가운데 나오고 열매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번듯한 교회당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주일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거창한 종교적 행사들, 감동적인 종교적 행사들, 더 세련되고 발달된 어떤 종교적 행사를 구사하면서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닮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너희의 폐망의 원인이다, 침몰의 이유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죠. 그럼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느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가치가 그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동고를 하고 있으면 나오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겠죠.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핑계고 잘못된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뭐 그냥 내가 택한 종교니까 이래야 뭐 하는 일도 잘 된다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복 준다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는 그런 예배,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인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마음을, 나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거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 친구관계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거룩하고 신실한 그 삶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이 백성들, 빛과 소금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창녀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됐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너의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알게 할 그 백성들, 지금 이 거룩한 제사장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 들어 보내줘서 그 뜻대로 살라고 보내는데 지금 다 더럽혀졌다 그겁니다.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부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전혀 없고 그 가치대로 용기 있게 그 죄악과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자기가 먹기 좋은 대로 비벼주면 그걸 좋아. 그게 진짜 목사야. 그게 정말 성토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게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에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작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진 그 땅에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권세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준 사명입니다. 재물을 주신 것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약속을 위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졌다면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통령이든 정치가든 간에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정치가나 대통령이 할 일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게 그들의 사명, 성경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하고 비통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부패해가고 점점 썩어갑니까?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만 밥 챙겨 먹고 하는 그런 지도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자꾸 온전히 서봐야 의미가 없구나. 선을 행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서로를 위한 삶으로 이게 변화된다면 여러분,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치와 법이 잘못돼서 이 사회가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이 절대 선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남유다의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였다.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대가를 너희가 치르고 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울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통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씻겨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죄를 덮어서 될 일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귀한 목숨을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하다,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초대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의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덮어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죄를 대충 없애버리는, 숨겨놓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죄를 씻음받는 그런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거역이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그게 거역이었고 그게 불순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서야죠.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의 가치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땅에서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회복의 길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7절. 정의를 실천하여야 시온이 살아남으리라.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대로 살아야 그 성도가 온전히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여야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시온에서 살아남으리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사랑하는 나의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얘기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주일에는 뭐 거룩한 교인의 모습으로 또 평일에 나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모습이 됩니다. 그 변신놀이, 변장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멸망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일장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이나 되는 분량을 통해 외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 이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 1장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65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잊지 마시고 그럼 1장이 지금 말해주는 이 죄악, 하나님이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 또 세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함께 모임을 시작하는 이 모임 속에서 경건하게 되돌아보고 오늘도 2월 첫 주로 우리가 성찬식에 나아가게 될 텐데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루실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2월 성찬에 함께 묵상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